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군사를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리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지난 한 주는 그 추석 명절 연휴가 있었습니다. 구역원 분들과 예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 속에서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나누시면서 동시에 기도 제목도 나누시면 보다 따뜻한 구역 모임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A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미직은 하지 않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처방이었습니다. 미지근한 형편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물로 사람을 소생시키든지 아니면 온천으로 사람을 치유하든지 등의 주님의 일에 쓸모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셨던 것과 같이 말씀을 신실하게 따르는 증인으로서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B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삶을 산다.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에 놓고 늘 자신을 바라볼 때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지도 않을 수 있고 현실로만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 이 말씀의 적용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려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주님과 친밀히 나누는 식탁 교제와 같은 사귐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 위한 우리의 결심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두 주가 지났죠. 추석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두 주가 지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문은 굳게 닫혀 있거나 우리의 귀는 여전히 닫혀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이어서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함께 공부할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많은 교우님들이 왜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본문에 비해서 여호수아 6장은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이렇게 쭉 들어보면 비교적 간결하게 정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이 복음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간결한 복음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과거의 사건인데 단지 이것이 과거의 이야기로만 머물게 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거에 멈춘 그때 한 번만 일어났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철옹성과 같이 보이는 성벽 앞에서 짧지 않은 시간을 씨름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지향해야 할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과 동시에 취해야 할 모습을 반드시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세 부분으로 구분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5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A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한 여리고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입구와도 같았던 여리고는요, 요단 계곡지대에 위치한 까닭에 물이 많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황무지와는 달리 비옥한 토양을 바탕으로 종려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당시에 이런 물이 많고 비옥했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특별히 성벽까지 세워졌다는 것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했을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늠케 해주고 동시에 이를 알고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의 침략이 있었음도 동시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문헌에 따르면 당시 여리고의 성벽 외벽과 내벽의 두께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고 말하고 있냐면은 외벽의 두께가 1m 그리고 내벽의 두께가 3.5m 그리고 높이가 9.2m 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은 단순히 돌 무더기가 아니라 견고했던 성벽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굳게 닫힌 성문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경계해 전쟁에 대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철병거를 가진 대단한 군대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견고한 성벽을 가진 여리고는 성문을 닫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전쟁의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과거에 여호수아 앞에 2장에 기록된 라합의 고백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과 이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의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이후부터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 전쟁에서 승리한 그 사건들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성문을 닫고 만발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또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견고한 성벽과 같은 것을 만날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견고한 성벽을 볼 때 우리가 했던 모습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거나 애써 이 길을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B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앞에서 주신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에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여리고 앞에서 주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앞에서 그 성읍과 왕과 용사들을 그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넘겨주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신 것을 믿음으로 쟁취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 것, 이것과 꼭 같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성의 지배권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공성전, 즉 성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에 대비해 병거를 정비하고 진을 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 둘레를 돌되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이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가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성 앞에서 진을 칠 수 있었던 첫 번째 그 준비되어야 할 것은 뭐였냐면 후방에서 원만한 물자 공급이 계속해서 가능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동맹국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고 어디서 풍성한 곡식들이 계속 수확이 돼서 그들이 성 입구를 막고 진치고 장기전을 벌일 수 있을 만큼 어떠한 물질도 공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진을 칠 수 있는 배경은 여리고 성을 돕기 위해서 주변의 동맹국들이 속속들이 모여들게 될 텐데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그 모여드는 그 군사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병사들이 준비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뒤이어서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인이 지향해야 할 모습은 내 지식과 경험이 아닌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1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곱째 날에 여리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일곱째 날에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곱째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일곱 번 돌 것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에는 모든 백성은 크게 함성을 지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행진하게 하시면서 주위를 돌게 하시면서 결코 용감한 장수나 무장된 용사를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을 앞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리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고 있는 것이 전쟁을 넘어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의적인 의식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도 우리는 여기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예비하신 정확한 때와 방법을 전하셨고 그 결과로 성벽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굳게 닫힌 성문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여는가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모든 공성전에 앞서서 장군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성문을 어떻게 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은 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칼과 창이 주 무기였던 상황 속에서 견고한 성벽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는 그 말은 아마 당시에 있는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 그 결과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잘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4번입니다. 6절에서 19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내용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A번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이어진 제사장들과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반응은 여호와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 제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본문 함께 읽은 내용은 그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은 결코 자신들이 왜 선봉에 서야 하는지 백성들은 또 왜 그 성을 돌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으로 응답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인은 자신의 역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우열을 따지지 않고요.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리, 그 역할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왜 앞에 서고 백성들은 왜 뒤에 서야 하는지 이 부분을 여호수아에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고 백성으로서 백성들의 역할을 묵묵히 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저는 종종 봉사의 자리에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은 가끔, 아주 가끔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봉사의 자리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물론 저희 교회는 없지만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봉사의 의미가 뭔지를 스스로 자문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의 자리를 섬기면서 정말 뭐 사회적 지위고하 남녀노소 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어떤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불러 일으켜 드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저 사람은 왜 저기 있고 나는 왜 여기 있는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어떠한 역할을 맡기셨는지를 분명히 자각하는 것이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가는 데 우리가 해야 할 밑가지의 역할임을 오늘 본문 통해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B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한 명령은 아무 말도 내지 말라였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성을 돌기에 앞서서 큰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으니 그 전까지는 침묵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을 말씀하셨을까요? 군에서 행진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함께 군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군가를 부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힘들고 지침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침묵을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돌라는 그 명령 자체에 의문을 품을 수 있었고 그들이 돌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에 의아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침묵을 명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에 품은 의문을 입 밖으로 반드시 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왜 이 성을 우리가 돌고 있는 거지? 얼마나 돌아야 하지? 이런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지? 등등의 말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오가면 생각과 뜻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맺은 연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결코 디딤돌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래서 침묵을 말씀하신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내다 보면 행진에 발이 맞지 않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의 성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부정이 더욱더 머무르게 되는 것은 아니었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통해서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 하고 싶은 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만 몸을 맡겼습니다. 이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진행된 행진에 대해 기록한 내용에는 어떠한 사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침묵을 강조했던 이유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침묵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일 새벽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바람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그 시간을 침묵을 통해 우리는 갖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을 할 때 있고요. 또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절제와 용기를 지닌 사람만이 소리를 내야 할 때 소리를 낼 수 있고 잠잠해야 할 때 잠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C번입니다. 일곱째 날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선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백성에게 선언한 내용은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였습니다. 백성은 엿새 동안 매일 하루 한 번씩 돌던 성을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아야 했기에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고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며 순종하는 법을 체득해 갔습니다. 눈앞에 여리고는 6일째, 7일째 함성을 치기 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으로 행진했던 그 공동체에는 누가 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침묵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비결을 스스로 그의 삶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칠 것을 요청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주셨음을 선언했습니다. 바른 신앙인은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여정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면 우리는 요동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정의 업다운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할 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주저없이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D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일곱째 날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한 명령은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전개만 놓고 보면 16절에 이어서 20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더 매끄러워 보입니다. 제가 한번 16절에 이어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제가 16절에 이어서 20절을 읽었는데 붙여서 읽었는데요. 이야기의 전개상으로는 이렇게 읽는 게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18절, 19절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결과를 마주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 그 18절에 기록된 내용은 온전히 바치라는 것이죠. 여리고에 있는 것들을. 여호수아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명령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방법 이걸 말씀하시면서 처음 것을 바치라고 기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 과거 민족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민족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이었던 그 땅의 첫 열매가 되는 여리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함을 먼저 알았던 여호수아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먼저 일러준 것입니다. 예컨대 이처럼 미리 일러줌이 없었다면 아마 무너진 성벽 사이로 행진하던 백성들이 단숨에 성 안으로 들어가 성 안에 많은 노략물들을 취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이기에 성벽이 무너지기에 앞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치 않았던 광야 생활 중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견고한 성읍의 풍요는 그 무엇보다도 탐스러웠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정말 가감없이 무너진 성벽 너머로 모든 것들을 취했을 겁니다. 여기서 바치대로 번역된 원어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바치대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별하는 것 그리고 봉헌된 것을 의미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나 제물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개역개정 18절은 온전히 바치고 그중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의 목적을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번역에는 이에 대해 보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어휘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18절입니다.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고백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이 주셨음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바침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번 넘어가겠습니다. 20절에서 2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에게 응답한 내용입니다. A번 시노에 따라 크게 소리질러 외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소리질러 외치자 성벽이 말씀해 주신 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고했던 성벽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린 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는 곧 굳게 닫힌 성문이 무희미해졌음도 동시에 의미했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 성을 하루 한 바퀴,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바퀴를 돌며 지쳤을 백성들의 외침은 결코 맹수의 포효와 같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설령 그랬다 한들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리가 있겠습니까? 순종을 담아낸 그들의 미약한 소리였지만 그들의 소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나안 밖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심을 온 주변 민족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이런 일도 하나님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일순간에 바꿔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B번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 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게 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정탐꾼들에게 전한 내용은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엿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라합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만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어떠한 신분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성읍의 유력자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미천한 신분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이 맹세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속한 이들이 맹세를 지켜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7장에 이어집니다. 7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간처럼 승리 가운데서도 목숨을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라합처럼 멸망 가운데서도 목숨을 보존하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C번입니다.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명상이 그 온 땅에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문이 열리거나 부서진 것이 아니라 성벽 자체가 무너져 부상자 한 명 없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제가 여호수아 1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땅의 그 무엇도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6장 1절에는 성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당시에 그 여리고의 상황을 진술하는 것으로 시작됨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만약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와 같이 견고한 성벽을 만났고 그 성벽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겼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견고한 성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진치고 성 주위를 행진할 수 있었던 건 견고한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벽과 내벽의 두께가 1m와 3.5m 그리고 높이가 9.2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누가 봐도 초롱성과 같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견고한 세상의 성벽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 뒷걸음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둘 때 이 성벽을 능히 돌파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상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누구를, 또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 둔 사람은 결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장애물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여리고를 목전에 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결코 병기를 준비시키지 않으셨죠.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 주위를 돌 것을 명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승리를 얻은 그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비결이 세상에서 뭔가를 준비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발견시켜줍니다.
견고한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은 현상은 진리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간증이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의 죄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것과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삶의 자리에서 하게 될 겁니다. 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 것을 신뢰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신뢰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리고의 무너진 성벽이나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진 것과 같은 현상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신앙인은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마지막 27절을 저희가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번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다고?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해야겠네라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어떤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떠한 역사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일으키실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우리 삶의 어떤 놀라운 일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는, 하나님을 목적 삼는 게 아니라 수단 삼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이 아니라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늘 함께 하길 소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일상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순간 필요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얼마든지 요청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점검이 필요한 건 뭐냐면 함께 계신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순간순간 필요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배운 걸 지난주일 설교 관점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갑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공간, 믿음의 공간으로 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을 보고서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뒤돌아갔거나 만약에 되돌아갔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했다면 그 자리는 결코 신앙의 자리, 그 공간은 결코 신앙의 공간이 아니고 세속의 자리와 세속의 공간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진을 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첫 성읍 및 여리고를 비로소 신앙의 공간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세속의 공간을 세속의 공간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 공간을 결코 세속의 공간에 머물러 두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공간이요, 믿음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허락된 삶의 자리를 신앙의 공간, 믿음의 공간으로 이번 한 주간 꼭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다. 성읍을 이룬 여리고의 백성은 성 밖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보다 전쟁에서 분명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패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승리했음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도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진을 하면서 침묵으로 행진을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거나 겁에 질렸다라는 말이 일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든지 그들이 겁에 질렸다라든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첫 관문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과 더불어 오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니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크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주님이라 말할 뿐 얄팍한 지식과 미천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더 이상 소리의 진동에 불과한 말뿐인 순종이 아닌 허락해 주신 오늘의 삶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로 믿음의 공간으로 여기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함을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저희의 일상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된 신앙의 공간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목적 삼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 교회 위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